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사무엘하 15장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압살롬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여러 장에 걸쳐서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압살롬의 형이었던 암논이 자기 누이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리고 도망갔던 내용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가 앞장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되는 15장부터는 압살롬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반란을 일으켰던 건 아니죠. 처음부터 압살롬이 반란을 계획하고 행동을 시작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온 1절부터 6절까지는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인 세력을 획득하기 시작했는지 또 자기의 지지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는지 압살롬이 복권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4장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온 뒤 2년 동안 다윗을 못 보고 있다가 결국 복권을 받아서 다윗 왕을 만나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15장은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느냐? 압살롬이 죄를 짓고 간신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간신히 복권을 받아서 이제 왕자로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런 일을 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크게 보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죄를 지었지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은혜를 받고 복권을 받았으니까 참 이게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인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결국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기 아버지 것들을 도둑질하는 훔쳐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실제 압살롬의 행동이 어땠는지를 살펴볼게요. 이 행동을 보면 6절 끝에 보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도둑질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했는가 이 내용이 1절부터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이게 뭐 당연히 자기를 위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운다. 그래서 처음에는 외양을 꾸미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참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병거들을 쭉 준비하고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이 앞에 서 있다. 그럼 뭐 참 볼만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은 앞부분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압살롬을 설명했을 때 보면 압살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 외모에 있어서만큼은 이스라엘 전국수석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외모에 있어서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건데 지금 이 장면도 놓고 보면 참 자기를 치장하는 것, 자기가 그럴듯한 위세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참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현실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어딘가를 행차하거나 아니면 다시 평상시에도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까? 그러니까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50명 세우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나오진 않지만 어쩌면 압살롬이 다윗보다 더 자기를 이렇게 잘 드러내는 뭐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와 같이 일단은 자기의 외양을 꾸미는 일을 처음에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외양을 잘 위세를 드러내는 행동을 한 뒤에는 실제로 어떤 모습의 일들을 감당했는가, 압살롬 속사람은 어땠는지가 그 뒤에 나오죠. 2절부터 보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이제 압살롬이 하는 일은 뭐냐면 송사를 이제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송사라고 하는 건 재판을 하는 거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어지간한 다툼이 있으면 참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싸우다가 그게 싸움으로 해결이 안 나오면 재판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송사를 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 마음이 다급한 사람들, 속상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 편이 되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욱이 여기 보면 일찍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정말 속이 많이 상한 사람입니다. 밤새 끌탕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해가 뜨기 전부터 준비해서 젠장 내가 가서 재판해야지 하고 나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러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정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새벽 일찍에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만나러 압살롬이 이제 준비하고 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앞에 나왔던 것처럼 호위병도 50명을 쭉 세워놓고 말들과 병거들이 딱 되어 있는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우선 제일 첫 번째는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다윗에게 잘 인도해 주마, 아니면 내 아버지 다윗왕을 만나는 것을 잘 주선해 주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서서 가로채는 거죠. 왕에게 가고자 했던 사람들을 자기가 만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3절에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의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는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가, 다윗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일은 옳고 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송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 다 옳고 바른 건 아니었겠죠. 그러나 일단은 그 사람 편을 다 들어줘요. 그래서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속상한 마음을 그 사람 편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연애할 때 그런 이야기 한다고 그래요. 남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못하곤 합니다. 이게 종종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건데 남자와 여자가 사귈 때 여자가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직장에서 속상한 일이 생겨서 그걸 갖다가 자기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한다고요. 오빠 우리 과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러이러하게 나를 속상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이 항상 정해져 있다고 그러죠. 오빠는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 과장 나쁜 놈이네. 근데 대부분 한국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예, 잘 들어봐. 너도 잘못한 게 있어. 그러니까 그 과장님도 속상해서 얘기한 거지. 이러면 파토난다고 하죠. 근데 지금 압살롬은 어떻게 하느냐. 속상한 일이 있어서 송사를 붙이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으면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맞다. 네가 올바르다. 넌 잘못한 게 없어. 일단 편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일을 처리해 줄 사람을 왕이 세워줬어야 되는데 너는 분하고 억울한데 왕은 게을러 터져서, 왕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 일을 처리해 줄 사람을 세워두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다윗을 찾아오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끔 바꿔놓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에 보면 또 압살롬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면 다윗은 너를 위해서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해주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을 찾아오는 나름대로 억울한 일을 갖고 있던 백성들을 마음이 다윗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향해 마음이 가게끔,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갖게 하고 압살롬에게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자꾸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마음이 고마우니까 절하려고 했겠죠. 그럼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행동을 잘 상세하게 설명했죠. 엎드려서 절하려고 하면 손으로 그 사람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고서는 이렇게 하지 마라 하고서는 그 사람의 입을 맞춰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그러니까 다윗왕을 찾으러 나왔던 사람들마다 압살롬이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칩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간 거죠. 그리고 훔쳐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압살롬이 계략을 꾸미고 꾀를 내고 자신의 외양을 잘 치장을 해서 다윗을 향해 옳지 않은 마음을 갖게끔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또 살펴봐야 되는가. 세 번째로 압살롬이 했던 행동을 언제나 그렇지만 다윗 행동과 비교해봐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을 죽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갈 판국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변화가 무엇이었는가?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처음 등장할 때도 어땠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그게 다윗의 첫 번째 등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죠.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보면 겉으로 나타난 결과는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이것을 성경은 전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성경에서는 다윗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막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칭송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반면 압살롬에 대해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다윗을 향해서는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압살롬을 향해서는 훔쳤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주셨던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 그 직분을 잘 감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얻은 것이고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얻는 마음을 얻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반면 압살롬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압살롬이 갖고 있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되기 위한 방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것저것 쑤시고 있는 그게 이 압살롬이 했던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결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지만 압살롬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왕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궁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에서 대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인데 다윗과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점에서는 겉모습이 비슷하죠. 그런데 다윗이 행동했던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선하게 선대하고요. 나중에는 사울이 죽은 다음에는 슬퍼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현재 왕이었던 사울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의 모습과 압살롬의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부당한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로 여겼던 그런 사울에게 선하게 행동하고 아름답게 대했지만 압살롬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을 향해서도 원수처럼 대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 압살롬의 행동을 우리가 그냥 백성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백성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압살롬은 현지 왕이었던 다윗을 물고 뜯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시원하게 생각하는 혹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과도하게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술수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압살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뒤돌아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쉬움이 남는 것이 그런 겁니다. 다윗은 뭐 선한 정치를 잘하면 되는 것이고 압살롬 입장에서도 과연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가 이런 거 말고 압살롬도 어떻게 해서든 백성들을 위해서 선하게 정치하고 선하게 노력하고 자기가 죄짓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참 면제를 받고 복권을 받았으니까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나가서 전쟁을 감당하는 사람 구원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쭉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뒤돌아 생각해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암논과 압살롬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죄를 짓고 심판받아 죽은 거죠. 그러면 현재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가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었지만 둘째 아들은 거의 기록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사실은 굳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아도 지금처럼 아버지를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오지 않아도 자기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었으면 그랬으면 압살롬이 왕이 될 기회가 얼마든지 생길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악한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네 번째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세를 형성했죠. 그러나 결코 압살롬이 얻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묘한 점이죠. 다윗과 압살롬의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본 적이 없다. 내가 다윗의 마음을 참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었는데 압살롬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순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얻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얻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런 모습 때문에 좀 더디게 가거나 지금 당장은 좀 서운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압살롬은 결코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 지금 당장은 압살롬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압살롬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행을 만나고 압살롬 자신도 불행한 처지에 처하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맙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13장, 14장, 지금 15장 계속 압살롬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도대체 압살롬은 어떠한 사람인가? 압살롬은 어찌 보면 참 뻔뻔한 사람, 어찌 보면 참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에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욕심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부여받은 거잖아요. 과정이 어땠든, 과정이 합당하지 못했지만 여하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다윗도 압살롬을 만나주면서 새롭게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압살롬은 어떻게 했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속죄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반란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도 악한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아무것도 회개한 모습이 없는 똑같이 예전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압살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럼 우리가 압살롬을 향해서만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덤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예전에 죄짓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좋은 기회를 주시면 그것을 또 누릴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다윗의 좋은 점들을 생각하고 본받는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고 압살롬의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들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길은 그림자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이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복권을 누린 이후에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참 하나님 앞에도 합당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푼 다윗에게도 합당하지 않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나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도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압살롬처럼 악한 길로 빠져들 수 있는 것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늘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전과는 다른 기준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품고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